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임기 마지막 해외 순방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연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수호하는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대안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임기 동안 해외 순방을 통해 모든 국가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으며 존엄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미국식 민주주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려 했으며 평화적인 정권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과 자신이 더는 다를 수 없을 만큼 서로 다르다며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한 개인보다 훨씬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두 번째 순방지인 독일로 떠났습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려 노력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6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이 자리에서 내가 추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내가 공직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선거 유세 당시에 비해 막상 취임한 뒤에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튿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포로셴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영토 점령과 크림반도 병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침공에 대처하고 중요한 개혁을 시행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하고 두 사람이 양자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푸틴 대통령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들이 동맹의 도움 없이 홀로 서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필리핀 특수부대가 16일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안보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 철수 방침도 언급했습니다. 미군은 그러나 현재까지 필리핀과의 공조가 약화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군 대변인도 미국과 필리핀이 서부 팔라완주에서 한 달간 밸런스 피스톤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다만 실탄 사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처럼 공격적인 훈련은 지속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필리핀에서는 40명의 정예 병력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군 참가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말레이시아에 경비정 두 척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6일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의 일본 방문에 맞춰 남중 국해의 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집 총리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서 15일 일본에 공식 방문했습니다. 나집 총리는 앞서 중국 방문 중에도 중국제 경비정 4척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 최초의 중요 방위 계약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집 총리는 일본이 퇴역 경비정 2척을 넘기는 내용의 이번 협정은 양국 관계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1호 수배자로 꼽은 국외 도피 부패 사범 양슈주 전 저장성 원저우 부시장이 16일 미국으로부터 송환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슈주를 반부패 관련 검거해야 할 핵심 인물로 꼽았습니다. 양슈주는 또 중국이 국외 부패 사범 검거와 작물 회수를 위한 청망 행동의 하나로 발표한 적색 지명 수병자 100명 중 1호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시끄러움과 조용함,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더 선호하시나요? 대체로 소음보다는 조용함을 더 추구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조용하다는 것을 강조하려 애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시동이 안 걸린 듯 조용한 차들이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데 최근 미국 고속도로 안전관리국이 자동차에 소음이 나도록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다소 황당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들은 차의 특성상 엔진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차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차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경고음을 내도록 차를 만들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오는 2019년 9월까지 의무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연간 2,400여 명의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만 인식됐던 소음, 사람을 살리는 좋은 소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1월 17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3도, 신의주 2에서 1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에서 12도, 함흥도 역시 2에서 12도 기록하겠고요. 끝으로 청진은 2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리온 러셀의 노래입니다. Tight Rope 함께 감상해 보시죠.
in the spotlight. Oh, does it feel right? Well, the altitude seems to get to me. I'm up on a tight wire, flanked by life and the funeral pyre. Putting on a show for you to see. See, I'm up in the spotlight. Oh, does it feel right? Well, the altitude really gets to me. I'm up on a tight wire, flanked by life and the funeral pyre. But I ain't gonna show you to se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오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구식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를 이 첫 순방국으로 찾았는데요. 그리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이 미국과 필리핀 간의 국방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리스 방문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었는데요. 이 그리스 방문 첫날인 화요일에는 이 프로코피스 파블로플로스 그리스 대통령과의 면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서 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저녁에는 또 이 파블로스 플로스 그리스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는 등 이 분주한 일정을 보냈고요. 이 둘째 날인 수요일에는 그리스 문화장관의 안내를 받아서 이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유적지 가운데 하나인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이 파르테논 신전 등을 둘러봤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그리스 국민들에게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그리스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아테네 시민들은 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서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또 직접 투표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 순방지 그리스를 택하고 또 이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그리스 국민에게 연설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 미국이 수호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들보다는 더 낫다면서 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8년 재임 기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임기 동안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존엄과 자기 선택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런 열망은 전 세계 공통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공약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차기 대통령과 자신이 더 이상 다를 수 없을 만큼 많이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한 개인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조잡한 국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이 국수주의는 뭐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얘기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조잡한 국수주의나 민족 우월주의, 부족주의 같은 것이 형성되지 못하게 경계하고 또 막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인류와 세계의 미래는 분열과 갈등에 맞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온 이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궤를 달리하는 발언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와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모두가 이 세계화에 대한 두려움, 정부 체계와 지식층에 대한 의심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20세기 초 유럽의 예를 들면서 유럽이 서로 차이를 부각하고 분열했을 때 유럽이 피로 물들었다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유럽 국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로 나토의 운명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 군사 방위 체제인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나토는 이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을 했었죠. 또 회원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나토 무용론을 제기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권에 상관없이 나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토의 중요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당초 오바마 대통령의 그리스 방문에서는 특별히 이 그리스의 경제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가 이 막대한 국가 부채, 또 재정 위기로 한때 이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았었는데요. 2010년부터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IMF 등 이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서 간신히 기사회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 그리스 근로자들이 지금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을 지속해 나가서 다시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긴축 정책만으로 번영을 이룰 수는 없다면서 그리스의 채무 경감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서 다음 달 초에 다시 채무 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 아테네 연설을 마치고 이 수요일 저녁에 독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목요일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고요. 금요일에는 독일을 방문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일과 20일에는 이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필리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앞으로 미국과 필리핀의 국방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군요.
네, 지난 6월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이 미국과 필리핀 간에 간간이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9월부터 이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또 기존의 방위협정을 재협상하겠다 이런 발언 등을 해왔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화요일 이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원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필리핀과의 국방관계 변화를 가져올 어떤 이 공식적인 통보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과 필리핀 간의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건데요. 지난 2014년에 체결된 이 양국 간 방위협력 확대 협정의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가 이 필리핀 내 다섯 곳의 군 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였거든요. 이 중국이 아시아 주변국들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남중국해에 대한 항공 정찰을 펼칠 때 이 미군기가 발진하는 클라크 공군기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군 병력을 철수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는 현재 방위협력 확대 협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했던 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폐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에 이 아시아 회귀, 다른 말로 이 아시아를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아시아 지역의 정책적인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아시아 지역을 외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협력국에 대해 변함없는 책무를 이어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차기 행정부의 이 잠재적인 정책 기조를 추측하거나 군인으로서 정치에 간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일정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군과 필리핀 특수부대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됐죠.
네, 이 균형 피스톤이란 이름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이 수요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되는데요. 이 정확한 참가 병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년보다 이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실탄 사격 훈련도 하지 않는다고 이 필리핀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를 바라보는 필리핀 서부 팔라완 섬의 군사 기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위안화 환율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16일 기준으로 달러화 대비 6.87 위안인데요.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매수가 활발해지면서 이 위안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 한때 이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가 5 위안대까지 위협한 것에 비하면 이 거의 10% 이상 떨어진 수준이죠. 일각에서는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내년 초에는 7.3 위안까지 이 폭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위안화가 과소평가됐다 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이 중국 당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시세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전에 이 위안화를 최대한 하락시킨다는 추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통화 전쟁이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중국 당국이 금융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풀었다고요?
네. 이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인민은행이 이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550억 위안을 금융시장에 투입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 중국 당국이 이런 위안화 절하 흐름을 막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이 앞장서서 위안화를 절하시키지도 않지만 또 굳이 막으려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가 내분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아무 문제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에 개원할 새 의회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의 소수계 인권단체와 환경운동 단체 등의 후원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구성 작업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권 인수위원회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왔던 인사들이 뒤로 물러나거나 인수위원회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CNN 방송은 정권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칼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고문을 지낸 엘리어 코언 존 서킨스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인수위원회를 멀리하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앞서 코언 교수는 트럼프 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말했었는데요. 트럼프 팀과 얘기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어떤 행정부나 정권 인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있지 않나요?
네, 그 점은 코언 교수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찰이 있긴 하지만 곧 자리를 잡아간다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코언 교수는 정상적인 인수 과정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행정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코언 교수의 글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화요일 밤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인수위 내분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구성 작업이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또 어떤 사람이 최종 입각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지는 자신만이 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내에서 내분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인수위원장이 교체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 인수팀을 발표하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 역할을 해왔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 주지사는 부위원장으로 한 단계 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로비스트들과 함께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 의원이 인수위원회에서 하차했습니다.
예, 자, 로저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원 정보위원장도 지냈고 또 중앙정보국 국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그런 인물인데,
네.
자, 인수위원회에서 갑자기 하차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언론은 로저스 전 의원이 크리스티 주지사와 가깝다는 점을 들면서 크리스티 주지사파가 제거된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사위 제러드 쿠슈너 씨가 있다는 건데요. 쿠슈너 씨와 크리스티 주지사는 악연입니다. 지난 2004년 크리스티 주지사가 연방검사를 지낼 때 쿠슈너 씨의 아버지를 세금 포탈과 불법 선거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해서 교도소에 보낸 일이 있죠.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은 부인했습니다만 이 정권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화요일 워싱턴 DC에서 약 1,000명에 달하는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우드로 윌슨 고등학교 인권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시위 계획을 알리자 이 지역 학생들이 동참한 겁니다.
네, 자, 고등학생들이면 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히 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사회 분위기가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해도 괜찮은 분위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중남미계 이민자들과 이슬람교도, 여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죠. 지난 화요일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시위자들은 1월 20일 취임식 당일에도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1월에 새 연방의회가 개원을 하는데요. 자, 이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새로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원의 경우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수요일 만장일치로 맥코넬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은 겁니다. 민주당은 해리 리드 원내대표 후임으로 찰스 슈머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앞서 리드 대표는 2년 뒤에 은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후임자로 슈머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예, 자, 하원 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하원 공화당 지도부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인데요. 예,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화요일 만장일치로 폴 라이언 현 하원의장을 새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올해 46살로 위스콘신주 출신이고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습니다.
네, 자 라이언 하원의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 라이언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좀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도 이 트럼프 후보를 아직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고요. 지난달 초에 트럼프 당시 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논란이 벌어지자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가운데에서는 이 라이언 의장을 하원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랬죠. 공화당 하원 의원 가운데에서도 라이언 의장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주 선거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고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자 공화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어제 선거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공화당이 단합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공화당의 새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자 하원의장 하면 뭐 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승계서열 2위일 정도로 막강한 자리니까요.
네.
자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가 자동적으로 하원의장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셈입니다. 내년 1월에 새 의회가 개원하면 전체 회의에서 투표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와 경합하게 되는데 공화당 의원 수가 더 많으니까 이변이 없는 한 공화당 후보가 하원의장이 되는 거죠. 하원의장에 당선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218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요. 새 의회 공화당 의석은 최소한 239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일부 반발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데요. 원래는 목요일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들은 공화당보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도부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요. 팀 라이언 하원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살짝 내비치기도 했지만 아직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여러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런 현상은 지난 8일 대선 이래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지은 직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우선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연맹의 경우 현재 약 12만 명의 후원자들로부터 720만 달러를 모금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단체의 94년 역사상 가장 많은 모금 기록이라고 미국 시민자유연맹 측은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과 이 시민자유연맹과 같은 시민단체의 후원금이 모이는 이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혹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처를 해놓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앤서니 로메로 국장은 이번에 들어온 모금액으로 긴급한 사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의 대거 추방을 막기 위한 조처나 성전환자들의 인권 보호, 또 유색인종에게 불리한 경찰들의 불심 검문 정책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때 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단체가 있는데요. 미국 가족협회라는 곳입니다. 그 앞서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 예산이 이 단체에 지원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는 데 진통을 겪기도 했었는데
네.
자 그런데 이 단체에 후원하는 사람들도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가난한 여성들의 낙태시술을 하는 등 여성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현재 공석인 연방 대법관 자리에 낙태를 반대하는 인물을 지명하겠다 했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위협을 느낀 많은 여성 권리 옹호자들이 이 단체에 후원하면서 후원자 수가 약 13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선정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후원에 동참한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보수적인 낙태 반대주의자로 유명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인이 무슬림이나 또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인 편이 아니었는데요. 이쪽 관련 단체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이들 단체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무슬림의 인권보호 활동을 위해 미국이 이슬람관계협의회에는 500명이 자원봉사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미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나 이민법센터, 성수자 권리단체 등에도 이 수많은 후원금과 함께 사람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주장했죠.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5개 나라가 맺은 약속인데요.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후보의 협정 파기를 막기 위해 환경단체인 시에라 클럽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 시에라 클럽에 매달 후원하겠다고 새롭게 약정한 후원자 수가 9천 명에 달했다는데요. 이 시에라 클럽 측은 비록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런 후원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전혀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베스터의 노래입니다. Do you wanna funk? 나와 함께 신나게 놀아볼래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이 전해보다 미국의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센서스 수치가 얼마 전에 발표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조사와 경제자료조사를 책임지는 연방기관인데요. 오늘은 센서스국이라고도 하는 미국의 인구조사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We have 52 languages that we can help with. I can only speak three, but I can.
지난 2010년 센서스 인구 총조사가 한창이 당시 센서스 조사원이 다양한 언어로 된 인구조사 설명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원은 52개 언어로 된 설명서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지요. 미국의 센서스 뷰로, 즉 연방 인구조사국이 시행하는 인구총조사는 북한이 유엔과 함께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북한에서도 인구주택 총조사 기간 동안 조사 요원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가족 수와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 소득 등을 조사한다고 하던데요. 미국에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 더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의 역사.
미국의 인구총조사는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당시는 인구조사의 질문이 세 가지였는데요. 가정에 16살이 넘는 백인 남성과 16살 이하의 백인 남성이 몇 명인지, 자유신분인 백인 여성은 몇 명인지, 그리고 집에 노예는 몇 명인지를 물어봤다고 하네요. 이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미국 인구는 39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조사 역시 확대됩니다. 하지만 정보를 취합해서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지요. 따라서 1940년대 들어서 인구조사국은 처음으로 통계적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응답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치는 더욱 정확하게 취합할 수 있는 질문지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 컴퓨터와 우편 제도가 발달하면서 센서스 조사에 드는 경비도 줄었을 뿐 아니라 수치를 빠르게 취합한 후 공개하기 시작했지요. 또 1941년부터는 인구뿐 아니라 해외 무역과 수출, 수입 등에 대한 경제 지표도 함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현재 10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총조사를 비롯해서 미국 사회 전반의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인구총조사에서는 나이와 성별, 인종과 언어 등 수십 가지 항목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인구조사 외에 경제지표와 산업지표, 교육, 보건, 주택, 수입과 빈곤율 등 12개 분야에서 자료를 취합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의 탄생.
초반에만 해도 인구조사 업무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 의회는 내무부 산하에 인구조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10년마다 대통령이 담당자들을 임명하면 의회가 승인하는 시기였지요. 그리고 1903년에 인구조사 사무실은 당시 미국의 연방상무노동부에 편입됐다가 1913년에 상무부와 노동부가 나뉘면서 상무부 산하에 인구조사국이 자리잡게 됩니다. 전체 직원은 4,300여 명으로 존 톰슨 국장이 현재 인구조사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인구조사국은 미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한 대표자를 뽑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무엇보다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알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 결과는 지역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라 각 주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 하원의 의석수가 결정되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구도,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됩니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들도 인구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의회 선거구와 주입법부, 시 또는 카운티위원회, 학군을 배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자료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연방기금은 응급구호서비스와 보건의료, 직업교육, 도로건설, 공립학교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인구조사 결과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인구조사 결과들.
센서스 조사 수치를 보면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인구 총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인구는 3억 87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10년 전 조사보다 9.7%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미국 내 소수 인종 중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 뿌리를 둔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16%인 5천만 명이었는데요. 히스패닉의 인구 증가 추세는 43%로 미국 전체 인구가 지난 10년 사이에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하면 4배나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패닉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소수 인종이 바로 아시아계였는데요.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는 1,4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지만 지난 10년간 아시아계 인구는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중에서는 중국계가 4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계는 약 17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에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인구조사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입니다. You know, Americans like small talk. And when Americans meet another person for the first time, they aren't afraid to engage in a kind of conversation they call small talk. 미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나눕니다. Small talks get the ball rolling to other conversations, and it can help you get to know the person pretty easily. I met Rosie for the first time, and it was pretty easy to carry on a conversation. 그럼 먼저 로지와 함께 대화한 것을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the ball rolling입니다. Listen carefully.
So here in America, we're pretty informal, right? When we meet a person for the first time like I did with you. Yes. Do you have small talks? Is it easy for you to carry on a small talk with different Americans?
Yes, it's very easy.
Yeah? What do you talk about?
Usually I'll ask someone where they're from or... Just ask them about their family or if they're just visiting, if they tell me that.
Yeah.
Just ask them about themselves and that typically will get the ball rolling.
자, 본문에서 제가 로즈에게 미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편안하게 대화를 하죠. 우리가 처음에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말이죠. 로즈 씨도 다른 미국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기 어렵지 않죠? 라고 물어보니까 로즈 씨는
Yes, it's very easy. 정말 쉬워요. 보통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는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화가 잘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that typically gets the ball rolling. That typically gets the ball rolling 라고 하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the ball rolling 입니다. Get, G-E-T, get the, T-H-E, the ball, ball, B-A-L-L, ball rolling, R-O-L-L-I-N-G, rolling,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은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영어 표현입니다. To get the ball rolling means to get something started or to begin something. 말하자면 get the ball rolling은 어떤 일을 시작하다 또는 무엇을 계속 진행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the ball rolling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have small talks? Is it easy for you to carry on a small talk with different Americans?
Yes, it's very easy.
Yeah? What do you talk about?
Usually I'll ask someone where they're from or just ask them about their family or if they're just visiting, if they tell me that.
Yeah.
Just ask them about themselves and that typically will get the ball rolling.
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the ball rolling. 어떤 일을 시작하다 또는 무엇을 계속 진행시키다. Get the ball rolling. 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가 부른 Don't Answer Me, 대답하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ilence, don't let me win.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로 알려진 인신매매는 강제적 노동, 사기, 강압 등을 통해 매춘이나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개인을 착취하는 범죄입니다. 인신매매는 세계적인 문제로 심지어 미국을 포함해 이 문제에 자유로운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현대판 노예제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의 양심 또 인간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품위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인신매매와의 싸움은 옳은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신매매는 개인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공격이자 국제적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그것은 법치를 손상시키며 부패를 낳고 질병을 확산시키며 빈부의 격차를 벌리고 가족을 붕괴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동체가 오는 2030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비전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이후 인신매매 감시와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직속 범정부 전담기구는 정부와 민간, 종교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함께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존 케리 장관은 지난 6월 발간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인신매매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어떤 학대 행위가 과거 계속 있어 왔다고 해서 미래에도 용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판 노예제의 근절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신매매 근본적인 뿌리를 뽑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며 미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많은 기관들과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인신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